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Salt Lake City Temple Square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4차 반년차 대회 신권 모임을 보내드립니다. 본 모임의 음악은 유타주 프로보의 선교사 훈련원의 신권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제1회장단 제1부자인 헨리 B. 아이어링 회장이 오늘 저녁 신권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제184차 반년차 대회의 신권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모임을 감리하시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지명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이 모임은 위성 방송을 통해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신권 소유자들에게 중계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라이언 에겟과 엘모 케게 지휘와 클레이 크레스텐슨의 오르간 연주로 유타주 프로보의 선교사 훈련원의 신권 합창단이 해주시겠습니다. 합창단이 Rise Up, O Man of God를 부르면서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뒤에 70인 정원의 브루스 A. 칼슨 장로가 개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지. 저희가 이 특별한 연차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초대를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닌 성신권에 대해 감사하고 성신을 통해 그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짐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 할 수 있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돕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구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감사하고 또한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지자에 대해 감사하고 우리가 그분의 권고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과 마음을 열고 당신의 종으로부터 듣는 가르침에 따라 부지런히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이 어린이 노래책에서 선교사 노래 메들리를 부르겠습니다. 노래가 끝나면 12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콕 장로의 말씀을 듣고 이어서 70인 회장단의 크레이그 씨 크리스턴슨 장로가 말씀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감리 감독단 제2보좌인 디넴 데이비스 감독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Thank you for that touching,
감동적인 합창을 제공해 주신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 저는 선택과 결정에 관한 몇 가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샌프란시스코 지역 변호사로 일했는데 제 회사가 당시 TV 특집 프로그램인 찰리 브라운의 제작사의 법률 업무를 맡았습니다. 저는 찰스 슐츠와 그가 만든 만화 피너츠의 팬이 되었는데 찰리, 루시, 스누피 등의 멋진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좋아했던 만화 중 하나에 루시가 나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만화에서 찰리 브라운의 야구팀은 중요한 경기 중이었습니다. 루시는 우익수였는데 높이 뜬 공이 그녀 쪽을 향했습니다. 9회 말 만루 상황이어서 루시가 공을 잡으면 루시의 팀이 이기고 떨어뜨리면 상대 팀이 이길 것이었습니다. 만화에서만 가능한 일이 벌어졌는데 공이 내려오는 동안 팀 전체가 루시를 애워쌌습니다. 루시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공을 잡으면 영웅이 되고 잡지 못하면 놀림감이 되겠지. 공은 낙하하고 팀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데 루시는 공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찰리 브라운은 글러브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때 루시는 팀원들을 돌아보며 양손을 허리에 얹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을 걱정하고 있는데 나보고 어떻게 공을 잡으라는 거야? 사실 루시는 여러 해 동안 날아오는 공을 수도 없이 놓쳐왔고 그날도 그런 경우 중 하나였던 것인데 그녀는 매번 새로운 변명을 해댔습니다. 루시의 변명은 언제나 익살스러웠지만 그것을 합리화했으며 공을 잡지 못한 진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토마세스 모든 회장님은 자주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들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에 발맞추어 오늘 저녁 저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관련된 의로운 결정을 내리는 데 방해가 되는 합리화를 극복하라는 권고를 드리려 합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사탄이 새롭고 교활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쑤시는 우리 시대에는 특히 우리 스스로 공언하는 인생의 목표와 목적에 맞는 선택과 결정을 신중하고도 일관되게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명을 분명하게 지키고 성스러운 성역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합리화는 성전 엔다우먼트, 합당한 선교사업, 성전 결혼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기에 특히 해롭습니다. 우리가 목표에 대한 신념을 공언하면서도 이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일상의 행위는 경시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일부 젊은이들은 자신의 목표가 성전에서 결혼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과 데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젊은이들은 데이트조차 하지 않습니다. 독신 남성 여러분, 적절한 연령과 성숙기가 지나면 독신 생활이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혼 생활에 더 불편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디 성전 결혼이라는 여러분의 목표에 맞게 영적 활동과 사교 활동에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을 마치고 직장을 구할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젊은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널리 용인되는 세상이지만 신앙을 나타내는 것도 현대 선지자들의 권고를 따르는 것도 아니며 정통 교리와도 모순됩니다. 저는 최근에 멋진 청남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의 목표는 선교 사업을 하고 학업을 계속하고 성전에서 결혼하고 충실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지만 그의 목표에 제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가 하는 행위와 선택이 그 목표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정말로 선교 사업을 나가고 싶어하고 선교 사업의 지장을 초래할 심각한 범법은 피하고 있었지만 매일 하는 행동은 그가 겪게 될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 영적 도전에 대비하는 것이 아님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근면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으며 학업이나 세미나리에도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참석했지만 몰문경은 읽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을 비디오 게임과 소셜미디어에 쏟고 있었습니다. 선교 사업만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기 위해 합당하게 행동하고 진지하게 준비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해 주십시오. 저는 인생을 좌우하는 큰 결정뿐만 아니라 중간쯤 되는 것들, 즉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실생활과 평범해 보이는 결정들에 대해서도 염려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제와 균형, 특히 지혜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화를 극복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제와 균형, 지혜가 필요한 좋은 예로는 인터넷 사용이 있습니다. 인터넷은 선교 사업, 신권 책임을 보조하고 성스러운 성전의식을 위해 소중한 조상들을 찾는 등 많은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또한 외설물과 온라인상의 학대, 익명으로 떠드는 소문을 포함하여 사악한 것을 대량으로 전파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어리석은 일을 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연차 대회에서 랜들 L. 리드 형제님이 가르치셨듯 인터넷에 대해 말하자면 시간을 낭비하고 잠재력을 감소시키는 하찮은 일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의로움에 반대하고 주위를 흐트리게 하는 것들은 인터넷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청소년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동요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미와 놀이에 대한 강한 묘사와 부도덕한 역기능적인 생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많은 매체에서 이런 것들을 정상적인 핵으로 표현합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최근 회원들에게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강조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저명한 사상가 아서 브룩스는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 우리 삶의 밝은 면은 세세히 알리지만 학교나 직장에서 힘들었던 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삶을 때로 과장하거나 허위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공유한 뒤 소셜미디어 친구들의 거의 완벽한 가짜 삶에 시간을 소모합니다. 브룩스는 이렇게 역설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자신이 실제보다 더 행복한 척하는 데 보내고 나머지 시간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얼마나 더 행복해 보이는가를 알아보는 데 소비한다면 비참해지는 기분이 젖어드는 일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때로 우리가 하찮은 어리석음과 무의미한 소음, 끊임없는 논쟁으로 익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의로운 목표들을 영원히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한 아버지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은 하게 해달라고 조르는 자녀들에게 현명하게 되묻습니다. 이것이 너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까? 크든 작든 회복된 복음에 맞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합리화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과 보호를 잃게 되며 흔히 죄에 빠지거나 방향을 잃게 됩니다. 저는 어리석음과 모든 새로운 것에 사로잡히는 것을 특히 염려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모든 종류의 진리와 지식을 장려하지만 문화와 지식, 사회적 관행이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필수적인 역할로부터 동떨어져 있을 때는 사회의 분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여러 분야, 특히 과학과 통신 분야에서 전례 없는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기본 가치들은 쇠퇴했으며 전반적인 행복과 복지는 감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설교 요청을 받았을 때 오늘날에도 나타나는 현상인 참된 지혜의 부재와 지적 허세를 알아보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강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 담긴 종교적 성격을 깨닫자 군중의 일부는 그를 조롱했으며 그 외 사람들은 내 말을 나중에 듣겠다는 말로 사실상 그의 이야기를 묵살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성공도 거두지 못한 채 아덴을 떠났습니다. 딘 프레드릭 파라는 그 방문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아덴에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고 아덴 사람들에게 어떠한 서한도 보내지 않았으며 종종 아덴 주변을 지나가더라도 결코 두 번 다시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저는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구분하는 델리네이치 옥스 장로님의 영가 어린 메시지가 선택과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확신합니다. 많은 선택이 본질적으로 악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을 빼앗고 가장 좋은 선택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위험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시도들조차 가장 좋은 목표들로부터 주의를 흐트리게 하지는 않는지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10대 시절에 부친과 함께 잊지 못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이들이 직업과 가족의 부양 등과 같은 중요한 장기 목표들에 충분히 집중하지도 준비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의미 있는 공부와 업무의 경험은 언제나 아버지께서 권하신 우선순위였습니다. 토론회와 학생회 같은 과외 활동이 저의 중요한 목표 몇 가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셨지만 미식 축구, 농구, 야구, 육상 경기를 하느라 보낸 엄청난 시간에 대해서는 그다지 확신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운동 경기가 힘과 지구력과 단합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셨지만 한 가지 운동에 집중하면서 더 적은 시간을 쓰는 것이 나으리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 저에게 운동 경기는 좋은 것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친은 제가 지역에서 명성을 쌓는 몇몇 운동 경기에 치중한 나머지 중요한 장기 목표를 희생할까 봐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루시의 야구기라를 좋아합니다. 공 잡는 일 대신 외교 정책에 더 공부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제 부친과 루시의 팀의 생각은 완전히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는 운동 경기를 매우 좋아하셨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제가 뛰는 경기를 놓칠 때는 오직 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때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충고에 따라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 대항 경기는 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미식축구 감독님께서 스탠퍼드 대학교 감독이 저와 멀린 올슨과 점심 식사를 하고 싶어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미국을 통틀어서도 믿기 힘들 정도로 뛰어난 수비수로 로건 고등학교에 소속이었는데 저도 같은 팀에서 쿼터백과 세이프티로 뛰었고 킥오프 리턴과 펀트 리턴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대부분의 미식축구팀에서 멀린을 영입하려 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멀린은 전미 최고의 인테리어 라인맨으로 뽑혀 아웃랜드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전미 미식축구연맹의 선수 선발에서 세 번째로 지명받았으며 프로볼에 연이어 14번이나 출전했습니다. 82년에 미식프로축구 명예 전당에 입회되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감독과의 점심 식사는 유타주 로건에 있는 블루보드 레스토랑에서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눈 후에 그는 저에게 단 한 번의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자 처음으로 그는 저에게 몸을 돌렸으나 제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멀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스탠퍼드를 선택해서 저 친구를 데려오고자 한다면 저 친구 성적이 아주 좋아야 하네. 그러면서 주선을 해줄 수도 있지. 그 일로 저는 아버지의 현명한 권고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 말의 취지는 운동 경기나 인터넷, 그 밖에 젊은이들이 즐기는 가치 있는 활동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절제와 균형, 지혜가 요구되는 활동들입니다. 현명하게 이용할 때 그것들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하지만 저는 노소를 막론한 모두에게 목표와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좀 더 절제력을 발휘하고 노력하도록 권고합니다. 우리의 일상 행위와 선택은 우리의 목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합리화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의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는 우리의 성약에 합당한 선택들을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공에서 시선을 떼거나 공을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 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기쁨에 넘치는 백성입니다. 훌륭한 유머 감각에 감탄하고 친구 및 가족과 격이 없는 거기 없이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만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중대한 목적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진보를 제안하는 합리화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은 몹시 해롭기도 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감소시킨다면 그야말로 비극입니다. 신권 소유자로 이루어진 단체로서 우리의 행위가 구주를 섬기는 이에게 요구되는 고귀한 목적들에 일치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에 용감한 것이 해의 왕국과 달의 왕국을 나누는 커다란 시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분기점에서 해외 왕국 쪽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도 중 한 사람으로서 저는 속죄의 실제성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온 마음을 다해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모범과 신권 봉사를 보며 끊임없이 영감받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정원의 고문이 집사들에게 몬슨 회장님의 어떤 면이 가장 존경스럽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한 집사는 몬슨 회장님이 어린 시절에 가난한 친구에게 장난감을 준 이야기가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다른 집사 한 명은 몬슨 회장님이 와드에 홀로 되신 자매님들을 돌보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집사는 몬슨 회장님이 아주 젊은 나이에 사도로 부름받으셨고 전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축복하셨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다른 한 청남이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몬슨 회장님에 대해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부분은 강한 간증입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선지자의 특별한 간증과 영의 속삭임을 항상 따르고자 하는 그의 결심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경험을 나누실 때마다 우리에게 더욱 온전히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개인적인 간증을 키우라고 권유하십니다. 이 연단에서 몇 해 전에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모든 세력에 강하게 맞서려면 자신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12살이든 112살이든 또는 그 사이 어떤 나이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직접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제 말씀은 112살보다는 12살에 가까운 분들을 위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몬슨 회장님의 말씀에 부응하여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가 복음의 참됨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 간증이 정말 우리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몬슨 회장님 말씀을 또 인용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주와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이 여러분을 주위의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간증이 아직 없는 분들은 간증을 얻는데 필요한 일을 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개인적인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만으로는 필요한 모든 도움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만의 간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일은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멋진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이를 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나이다 라고 말했던 청년 용사들처럼 시작은 다른 사람의 간증에 의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좋은 출발점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위에 더 쌓아 올려야 합니다. 복음에 따른 삶을 굳건히 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간증을 얻고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엘마처럼 나 스스로 이러한 일을 안 오라 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너희는 내가 어떻게 그러한 것에 확실함을 안다고 생각하느냐? 엘마의 말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들이 내게 알려졌느니라. 보라, 내가 여러 날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나 스스로 이러한 일을 알고자 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참으로 그러한 것이 참된 줄을 스스로 아노라. 엘마처럼 니파이도 스스로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부친의 여러 영적 경험에 대해 들은 니파이는 부친이 아는 것을 그 자신도 알고 싶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추구하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니파이는 몹시 어렸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심히 원하였습니다.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 보고 듣고 알기를 갈망했습니다. 니파이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앉아있다가 영에 이끌려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영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니파이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본 것들을 보기 원하나이다. 마음으로 믿고 부지런히 노력했기에 니파이는 그 축복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장차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십자가의 달리심을 목격했고 마지막 시대에 있을 몰몬경의 출현과 복음의 회복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스스로 알고자 하는 진실한 소망의 결과였습니다. 니파이와 비슷하게 선지자 조셉 스미스도 몹시 어린 시절에 영적 진리에 대해 마음으로 진지한 묵상에 잠겼습니다. 당시 조셉은 종교에 대한 갈등과 혼란 속에서 심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느 교회가 옳은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말씀에 영감을 받아 답을 찾고자 스스로 이를 실천했습니다. 1820년 어느 아름다운 봄날 아침에 그는 숲으로 들어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실 특별한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시연이 조셉에게 펼쳐졌고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조셉의 경험에서 여러분 자신의 간증을 얻거나 키우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찾으셨습니까? 조셉은 마음을 꿰뚫는 경전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상황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운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로 영광스러운 시연과 잇따른 모든 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교회는 농장 일을 하는 14살 소년을 비롯해 어느 누구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원리의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종종 복음에 대한 간증이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간증은 성신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선물입니다. 간증은 우리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복음에 따라 생활할 때 얻는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확신입니다. 간증은 우리가 배우고 행하는 것이 옳다고 우리 영혼에 속삭이는 성신의 증거입니다. 간증은 마치 전등 스위치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이 켜지거나 꺼지는 것처럼 간증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한쪽이라는 의미로 말입니다. 사실 그보다 간증은 여러 성장 단계를 거쳐 자라나는 나무 같은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키 큰 나무는 미국 서부의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나무들 아래 서보면 한 그루 한 그루가 작은 씨앗에서 자라났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우리의 간증도 이와 같습니다. 시작은 한 번의 영적 경험이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양분을 공급하고 영적인 경험을 자주 하다 보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선지자 엘마가 간증을 키우는 법을 설명하면서 씨앗 하나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과정을 언급한 것이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만일 너희가 자리를 내주어 씨앗 하나가 너희 마음에 심어졌다면 보라 그것이 참된 씨앗 곧 좋은 씨앗이라면 너희가 너희의 믿지 않음으로 그것을 내어버리지 아니할진대 그것은 너희 가슴 속에서 부풀기 시작하리니 이 부푸는 움직임을 너희가 느낄 때 너희가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기를 이것은 좋은 씨앗이매 곧 그 말씀은 선함에 틀림없도다. 이는 이것이 내 영혼을 크게 하기 시작함이라. 참으로 이것은 나의 이해력을 밝혀주기 시작하나니 참으로 이것은 내게 기쁨을 주기 시작하는도다 하리라. 간증은 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음을 밝히며 확신을 주는 성스러운 느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증거를 얻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아주 놀라운 느낌이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작은 새싹이 땅을 뚫고 나왔다고 해서 레드우드를 키우는 일이 끝난 것이 아닌 것처럼 간증을 키우기 위한 노력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받은 이 영적인 속삭임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경시한다면 계속해서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영과 함께하는 경험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느낌은 희미해지고 간증은 작아질 것입니다. 엘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너희가 나무를 소홀히 하여 그 가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보라 그것은 아무 뿌리도 얻지 못하나니 태양의 열기가 와서 그것을 태우면 그것이 뿌리가 없으므로 마르고 너희는 이를 뽑아내버리느니라. 대부분 우리의 간증은 마치 나무가 생장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가꾸고 부지런히 노력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자랄 것입니다. 엘마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신앙으로 큰 부지런함을 가지고 또 인내를 가지고 그 열매를 고대하며 말씀을 가꾼다면 참으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할 때 이를 가꾼다면 그것은 뿌리를 내리리니 보라, 영생으로 솟아오르는 나무가 되리라. 제 간증은 몰몬경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싹 텄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제가 읽은 내용이 참되다고 성신이 제 영혼에 증거해 주었습니다. 초기에 얻은 이 간증은 제가 다른 여러 복음 진리에 대한 간증을 얻는데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몬슨 회장님의 가르치신 대로 몰몬경이 참됨을 알게 되면 조셉 스미스가 진실로 선지자였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또한 복음이 이 후기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으며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이 회복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성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성스러운 경험을 수차례 더 했습니다. 저도 엘마와 같이 제 스스로 이러한 일을 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젊은 친구 여러분, 지금이 바로, 오늘이 바로 복음의 참됨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거나 재확인할 때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중요한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엘마나 니파이나 어린 조셉 스미스와 같은 신앙을 행사하여 우리 자신의 간증을 얻고 키워야 합니다. 말씀 도입부에 언급한 그 어린 집사처럼 저도 몬슨 회장님이 지니신 간증 때문에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분의 간증은 우뚝 솟은 거대한 나무 같습니다. 하지만 몬슨 회장님의 간증도 오랜 시간 성장과 발전을 거쳐야 했습니다. 몬슨 회장님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이자 세상의 구속주이고 조셉 스미스가 회복의 선지자이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신권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신권을 우리가 지니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이러한 일을 배우고 스스로 알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는 신권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대업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의학, 과학, 기술 분야의 기적적인 발전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큰 고통과 괴로움의 증거도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에 더하여 홍수, 화재, 지진, 질병을 비롯한 자연재해의 증가로 인해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삶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리에 관해 인식하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능한 때와 장소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교회의 비상자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 11월에 태풍 하이엔이 섬나라 필리핀을 강타했습니다. 5등급의 초강력 태풍 하이엔은 광범위한 지역을 파괴하고 재해를 일으켰습니다. 도시들이 통째로 파괴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고 수백만 채의 가옥이 심하게 파손되거나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전기와 같은 기본 설비 또한 작동이 멈췄습니다. 이 재난이 발생한 후 곧바로 교회의 자원을 전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필리핀의 교회 회원들은 그들의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해 음식과 식수, 의복, 위생용품을 회원과 비회원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었습니다. 교회 집회소들은 수천 명의 이재민들을 위한 피신처가 되었습니다. 지역회장단과 가진 것을 모두 잃은 다수의 지도자들을 포함한 현재 신권 지도자들의 지도로 모든 회원들의 상황과 안전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원들이 다시금 적정한 생활 여건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영감받은 계획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회원들이 목재로 만든 은신처와 집을 재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료가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무료로 나눠주고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을 받은 회원들은 먼저 자신들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로 얻은 한 가지 축복은 회원들이 목재를 다루고 배관 공사를 하고 기타 건축 기술을 익히게 되자 재건이 시작된 인근 도시와 마을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기본적인 복음 원리이자 영원한 구원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상 성격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우리 시대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는 것은 개인과 가족이 승양할 자격을 얻도록 돕기 위해 신성하게 제정된 교회의 네 가지 책임 중 하나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는 것은 현세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을 모두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교회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는 봉사와 신권 건세를 통해 집행하는 교회의 공식 복지가 포함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는 주님의 계획의 중심에는 금식의 법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고 그들이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금식과 금식 헌금이라는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구주의 제자로서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개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충실한 교회 회원들은 매달 금식하고 즉 24시간 동안 음식과 물을 금하고 적어도 그 음식간의 음식 값에 해당하는 금식 헌금을 교회에 내므로써 돕습니다. 모든 가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사야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후 이사야는 금식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이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리라. 이 성구에 대해서 해롤드 비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에서 오는 크나큰 축복은 모든 경륜의 시대에서 자세히 설명되었습니다. 이 성구에서 주님은 이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 금식이 왜 있으며 금식을 통해 어떤 축복들이 오는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 58장을 분석한다면 왜 주님이 우리에게 금식 헌금을 내기를 원하시는지 또 왜 우리가 금식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을 부르면 그분이 응답하실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리 회장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그분이 응답하지 않는 상황을 원할 때가 있을까요?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지금이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장차 그럴 날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더 필요로 하게 될 날들이 올 것이며 또한 주님의 심판이 온 땅에 쏟아져 내릴 날들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그러한 원리에 대해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러나는 다음과 같은 간증을 나눠주셨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참여했던 교회 회원 중 어느 누구도 그 경험을 잊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면, 검소, 자립, 그리고 이웃 간의 나눔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들은 성약을 맺고 계명을 지키는 백성입니다. 충실하게 지킬 경우 금식의 법보다 더 지키기가 쉽고 더 큰 축복을 가져다주는 율법이나 계명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식을 하고 정직한 금식 헌금을 낼 때 우리는 그 음식 비용을 주님의 창고에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했을 만한 금액 이상의 금전적 희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축복들을 약속받습니다. 금식의 법은 모든 교회 회원들에게 적용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금식하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금식의 법을 이해할 수 있고 신체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되면 한 끼부터 시작하여 두 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독신,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기도로 금식을 시작하고 금식하는 동안 주님의 축복과 힘을 구하면서 그들의 삶에서 받은 축복들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금식 헌금을 주님의 대리인인 감독님에게 드릴 때 금식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됩니다. 감독님 여러분, 여러분은 와드에서 복지를 지도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가난한 자를 찾고 돌볼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상호부자회 회장과 멜기세덱 신권 정원의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회원들이 스스로를 돕고 자립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금식 헌금을 일시적 지원 및 친척과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도움에 보충을 하는 정도로서 신중하게 사용하여 회원들의 현세적 및 영적 필요를 돌봅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돕는 일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권 열쇠들과 분별력을 행사할 때 여러분은 금식 헌금의 올바른 사용이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지 생활 방식을 지원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아론 신권 정원회 회장 여러분, 여러분은 외형적인 의식을 집행하는 신권 열쇠와 권능을 지닙니다. 여러분은 감독과 함께 일하며 정원회 회원들에게 신권 의무를 가르치고 그런 후 교회 회원들에게 금식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 위해 회원들의 집을 찾아가는 일에서 그들을 이끕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로서 신권을 영화롭게 하고 이 기회를 모든 교회 회원들에게 제공할 때 여러분은 약속된 금식의 축복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는 영이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교회에 자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문순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론 신권 정원의 회원들이 금식 헌금을 걷도록 체계를 세우는 감독은 이 거룩한 책임에서 더 많은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감독 여러분, 지역마다 그리고 국가마다 상황이 크게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집집마다 방문하는 것이 여러분의 지역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지자의 조언을 고려하고 여러분 와드의 아론 신권 형제들이 금식 헌금을 걷는 일에 참여하여 그들의 신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도록 영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3니파이 27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나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을 따르려 노력할 때 우리는 우리 얼굴에 그분의 형상을 지닐 것이고 더욱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는 것은 구주의 성역이었습니다. 그 일은 구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들어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이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끝 들어올리십니다.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습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고 금식의 법을 충실하게 지키고 후한 금식을 헌금을 내므로써 더욱 구주와 같아지기를 권고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충실하게 돌보는 것이 영적인 성숙도를 반영하는 것이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축복하는 것임을 겸손히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일어서서 우리 인도하실 선지자 주신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이 끝나면 제1회장단 제2보좌인 디터 F. 우트드로프 회장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후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Yes, we thank our Heavenly Father for the prophet. We're grateful for the prophet Joel Smith and how we love our president and prophet, President Thomas S. Monson. You should hear President Monson praying for the members of the church and especially for the priesthood. What confidence and trust he has in the priesthood around the globe, this vast audience of faithful brethren. My dear brethren, it was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께서 필멸의 생애에서 마지막으로 보내셨던 날 저녁,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바치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빵을 드시던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큰 불안과 깊은 슬픔을 가득 안겨주었을 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누군가를 가리켜 저 사람입니까? 하고 묻지도 않았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몹시 근심하여 각각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만약 우리 각자도 주님께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돌아보면서 속으로 존슨 형제를 말씀하시는 걸 거야. 난 항상 그가 미심쩍었어. 또는 이 자리에 불안 형제가 있어 다행이야.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은 그란 말이야 하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옛 제자들처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그 예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까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 단순한 말 속에 지혜의 시작점이 들어있으며 개인적인 개종과 영속적인 변화의 길이 있습니다. 저녁에 동네를 거닐며 산책을 즐기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한 이웃의 집을 지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이웃집은 잔디를 완벽하게 다듬어 놨고 언제나 꽃이 만발해 있으며 나무는 튼튼하고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 이웃은 잔디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이웃집을 지나가는데 아름다운 잔디밭 한가운데 엄청나게 큰 노란 민들레 한 포기가 나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너무 어울리지 않는 광경이기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웃이 왜 저걸 뽑지 않았을까? 못 본 걸까? 민들레가 씨를 퍼뜨려 수십 개가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걸까? 그는 이 단 한 포기의 민들레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신경이 쓰였고 어떻게든 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뽑아버릴까? 아니면 제초제를 뿌릴까? 밤중에 몰래 와서 아무도 안 볼 때 뽑아버릴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온통 이러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그는 수백 포기의 노란 민들레로 뒤덮인 자기 집 앞마당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구주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들보와 티의 비유는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는 무능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문제점을 너무나도 잘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어째서 자신의 문제점은 때로 잘 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얼굴에다 레몬주스를 바르면 카메라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한 남자의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굴에 레몬주스를 잔뜩 바르고 나가서 은행 두 곳을 털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그의 모습이 저녁 뉴스로 방송되었고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보안 카메라에 잡힌 그의 모습을 보여주자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아니, 레몬주스를 얼굴에 발랐단 말이에요. 그는 항변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코넬대학교의 한 과학자는 사람이 그토록 지독하게 자신의 무능을 모를 수 있다는 것에 강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두 명의 연구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시험을 한 다음 스스로를 평가해 보게 했습니다. 수행을 잘못한 학생일수록 자체 평가가 부정확했는데 그중 일부는 실제보다 무려 5배나 높게 자신의 점규를 매겼습니다. 이 연구는 수많은 방법으로 반복되었으며 그때마다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대다수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심지어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공헌은 과대평가하고 타인의 공헌은 과소평가합니다.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지 또는 골프공을 얼마나 멀리 칠 수 있는지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실제보다도 더 크게 기여한다고 믿기 시작하면 자신을 중요하고도 의미 있게 개선할 수 있는 축복과 기회를 못 보고 지나치게 됩니다. 제 지인 중 한 사람은 교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통계치를 보여주는 어느 와드에 살았습니다. 참석주도 높았고 가정복음 완수율도 높았으며 초등의 아이들은 늘 품행이 바르고 와드 저녁 식사는 훌륭한 음식으로 가득했으며 회원들은 집회소 바닥에 음식을 흘리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구기 종목 경기를 할 때도 전혀 언쟁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에 제 친구 부부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3년 후 와드로 돌아온 이 부부는 봉사로 떠나 있는 동안 11쌍의 부부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비록 그 와드는 지표상 표면적으로는 충실하고 강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회원들의 마음속과 삶에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 상황이 이 와드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회원들이 복음 원리를 무시할 때 그런 참담하고 불필요한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안으로는 구주와 그분의 가르침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점차 영적인 것에서 돌아서서 세상적인 것들을 향해 갑니다. 한때 합당했던 신권 소유자들이 교회가 여자와 아이들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자신들에게는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바쁜 일정과 특별한 상황 때문에 영과 가깝게 해줄 헌신과 봉사의 행위를 매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정당화와 자기 도치가 만연하는 이 시대에는 창의력을 발휘하여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하지 않고 경종 공부를 미루고 교회 모임과 가정의 밤, 또는 정상적인 11조 및 헌금 내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거리를 찾아내는 것이 참 쉽습니다. 형제 여러분, 마음속을 들여다보며 이 단순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그게 저입니까? 이 세상 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희 사랑하는 친구인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보물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은 이 세상에 편리하고 안락한 것들에 얽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둡니까?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털을 굳게 다졌습니까? 여러분의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의 행복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내고 창의성을 발휘합니까? 여러분의 열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그에 따라 생활하려는 숭고한 목적에 바치십니까?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속성인 신앙, 덕, 지식, 절제, 인내, 형제, 경건, 자애, 겸손, 근면, 봉사를 키우고자 하는 큰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도구로 삼아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정도에서 벗어나 있을 때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며 자신의 약점, 한계, 두려움에 맞선 일을 피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삶을 점검할 때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나 행동을 정당화하고자 편견과 변명, 자신을 속이는 말 등을 이용하여 투과해서 봅니다. 그러나 자신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능력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복리에 필수적입니다. 만일 우리의 약점과 단점이 그늘 속에 가려 흐릿하다면 구주의 구속하는 권능이 그것들을 치유하여 강점으로 만들게 할 수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의 내면에 양육하시고자 하는 신성한 잠재력 역시도 보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리에서 나오는 순수한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춰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자신을 분명히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자기 반성을 할 때 쓸 수 있는 효과적인 거울로 경전과 연차대의 말씀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고대와 현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까 하는 생각은 삼가고 그저 이렇게 물으십시오. 주여, 그게 저입니까? 우리는 상한 마음과 배움의 자세로 영원하신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꺼이 배우고 변화하려고 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굳게 결의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얻게 됩니까? 배우고 변화하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은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필시 교회가 자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선하고 발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구주께 배우고 그분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늘 아버지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바치고자 애쓴 사람들은 구주의 속죄에 따른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눈부신 영을 느낄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열매인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소망과 절제력을 축복받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유능하고 똑똑한 명사들과 친분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학식 있고 조예가 깊고 성공하고 세상의 갈채를 받는 사람들에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에는 참으로 선하고 간교함이 없는 훌륭하고 축복된 영혼들을 볼 때 훨씬 더 깊은 감명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진수이며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까? 복음은 선한 소식이며 우리가 선하게 되도록 도와줍니다. 사도 야고보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 앞에 놔두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 여러분, 우리는 교만과 허영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여 그게 저입니까? 여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단다, 내 아들아, 내가 개선해야 할 것이 많구나. 네가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단다 라는 대답을 받는다면 우리가 그 대답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자신의 죄와 부족한 점을 인정하며 우리의 길을 바꾸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의 온 힘을 다해 구주의 복된 길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걷고자 하기를 기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보는 것이 지혜의 시작점입니다. 그렇게 할진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게 되며 높은 곳에서 오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제자가 되는 놀랍고도 성취감을 주는 이 길의 첫 걸음은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주여, 그게 저입니까? 이 모든 간증과 여러분에게 드리는 저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들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봉사와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저는 아론 신권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이야기는 경전에 소신권이라고도 묘사된 그 신권을 소유한 이들에게 주님의 약속이 실현되도록 돕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 신권은 예비 신권으로도 불립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그 영광스러운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사업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은 준비로 가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시험과 필멸의 기회들을 경험하도록 이 지구를 마련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 있는 동안 경전에서 말하는 예비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마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족으로서 영원히 살게 될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준비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 곧 에뮬레크가 말한 사망이 인류에게 임함을 보나니 이는 현세적 사망이라 그러할지라도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간이 주어졌나니 그러므로 이 생은 시험의 상태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시간이요 우리가 말한 바 죽은 자의 부활 이후에 있는 저 끝없는 상태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도록 필멸의 삶이 주어진 것처럼 아론 신권으로 봉사하는 시간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도움을 주는 법을 배우도록 준비하는 기회입니다. 필멸의 삶이라는 시험을 통과하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시듯이 주님은 또한 신권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도움 역시 주십니다. 저는 준비하는 것을 돕도록 주님께서 보내신 이들과 아론 신권을 소유한 이들 모두에게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저는 아버지들에게 그리고 감독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신권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청남들의 동반자이자 교사인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시간대에 이 대회에 함께하고 계신 많은 분께 저의 찬사와 감사를 전합니다. 제가 태만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제 청소년 시절의 지부 회장님과 감독님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는 12살 때 미국 동부의 작은 지부에서 집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지부는 아주 작은 곳이었는데 지부 회장인 제 아버지께서 한 중년 남성에게 교회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기 전까지는 제 형과 제가 유일한 아론 신권 소유자였습니다. 그 새로운 개종자는 아론 신권을 받았고 이와 더불어 아론 신권 소유자들을 보살피라는 부름도 받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일 어제처럼 기억합니다. 그 새로운 개종자가 형과 저를 데리고 남편을 여인 한 미망인을 위해 무언가를 했을 때 그때 보았던 그 아름다운 낙엽들이 생각납니다.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기억나진 않지만 그 일을 할 때 신권 권능이 임했던 그 느낌을 확실히 기억하며 나중에 저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기 위해 그런 봉사를 행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되돌아보면 주님을 도와 장래의 감독이 되어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보살피고 예비 신권 소유자를 감리할 두 소년들을 준비시키도록 새로운 개종자를 부른 지부 회장님에 대해 감사를 느낍니다. 가족이 유타에 있는 큰 와드로 이사했을 때에도 저는 여전히 집사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온전히 갖춰진 아론 신권 정원의 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처음으로 제사 정원회를 감리하는 감독님의 힘과 축복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독님은 저를 제사 정원의 제1보조로 부르셨습니다. 감독님은 아주 바쁘셨고 가르치도록 부를 수 있는 다른 재능 있는 형제들이 계셨는데도 직접 제사 정원회를 가르치셨던 때가 기억납니다. 감독님은 교회 의자를 원형으로 배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감독님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저는 공과를 가르치시는 감독님의 어깨 너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감독님은 한쪽 무릎에는 꼼꼼히 적은 쪽지가 담긴 작은 가죽 바인더를 다른 쪽 무릎에는 표시된 성구가 많고 자주 사용해서 달아있는 경전을 각각 올려놓고 가끔씩 내려다보셨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들과 구주에 대한 간증을 감동적으로 전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주님께서 예비 신권 소유자들 위해 동반자들을 얼마나 신중하게 선택하시는지를 언제까지나 기억할 것입니다. 감독님은 역량 있는 보좌들이 있음에도 당시에는 제가 이해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로 저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 할, 몇몇 집을 방문할 텐데 동반자가 되어주면 좋겠구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남편을 여의고 음식도 없이 홀로 사는 자매님의 집으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감독님은 차를 세우신 후 경전을 펴고서 본인이 그 자매님을 생활력이 있는 분인 것처럼 대한 이유가 자매님이 스스로를 부양할 뿐 아니라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은 한 형제님을 방문했습니다. 감독님은 그 형제님에게 성도들에게로 돌아오라고 권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밉살스럽고 반항적인 적으로 보이는 그 사람에 대한 감독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날에 우리는 어느 가정을 방문했는데 알코올 중독자인 그 부모는 우리를 맞이하도록 두 어린 딸을 문간에 내보내셨습니다. 어린 소녀들은 방충망을 통해 부모님이 주무신다고 말했습니다. 감독님은 10분 이상을 그 소녀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함께 웃고 소녀들의 착한 마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집에서 걸어 나올 때 감독님은 나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방문이었구나. 저 아이들은 우리와 만난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거다. 선임 신권 동반자가 줄 수 있는 축복 중 두 가지는 바로 신뢰와 보살피는 모험입니다. 저는 제 아들보다 훨씬 더 신권 경험이 많은 가정복음 교사가 제 아들의 동반자가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동반자는 두 번이나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고 그 밖에 다른 지도자 직분에서도 봉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경험 많은 신권 지도자는 담당하는 가족을 방문하기 전에 저희 집을 먼저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기도로 모임을 시작한 그는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회개를 전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보다 형제님이 그 메시지를 전하면 그 가족이 더 잘 받아들일 것 같군요. 형제님 생각은 어떤가요? 제 아들이 그 신뢰를 받아들였을 때 제가 느낀 그 행복한 기분을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감독님이 그 두 사람을 동반자로 짝지어준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임 동반자가 그 가족의 감정에 대해 안 것은 신중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한 발 뒤로 물러서고 미숙한 청소년에게 신뢰를 주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와 안전을 부르짖게 한 것은 영감에 따른 일이었습니다. 그 방문의 결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감독과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와 주님께서 한 소년을 신권 소유자로 또한 언젠가 감독이 되도록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점은 확실하게 압니다. 여러분도 신권 준비에 관한 이런 성공 사례와 비슷한 경우를 보았거나 아니면 삶에서 직접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감독, 동반자, 부모를 알고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신이 앞으로 받게 될 신권 의무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손길을 목격해 보셨을 것입니다. 신권을 지닌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을 도와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교리를 가르칠 때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그 교리대로 생활하는 모범입니다. 신권 봉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앙을 갖고 회개하고 침례와 성신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고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범을 잘 보여주고 계신 몬슨 회장님은 그 모든 교리에 관하여 가슴을 파고드는 가르침을 전해오셨습니다. 더구나 저는 그분이 토론토 선교부를 감리하실 때 사람들과 선교사들과 비회원 친구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있기에 실천에 큰 동기를 얻습니다. 신권 준비에서는 훌륭한 모범을 보이는 것이 훌륭한 가르침을 말로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경전은 우리가 신권 준비를 하는 데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경전은 모범들로 가득합니다. 저는 천사의 명에 따라 엘마가 자신을 거부했던 사악한 엠모나이아 백성에게 서둘러 돌아가서 가르치는 모습을 직접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 조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내라는 말씀과 자신이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던 그 감옥 속의 냉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선구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힘들게 여겨지는 시기에도 계속해서 봉사하도록 준비될 수 있습니다. 어린 신권 소유자에게 신뢰를 보이는 아버지나 감독 또는 가정복음교육 선임 동반자는 그 소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 부친은 전에 12사도 정원의 일원에게서 과학과 종교에 관한 짧은 논문을 하나 써달라는 부탁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과학자이자 충실한 신권 소유자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논문을 써서 저에게 주시며 이걸 12사도들에게 보내기 전에 내가 읽어주었으면 좋겠구나. 제대로 썼는지 읽어보면 알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저보다 32살이나 더 많으셨고 제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현명하고 지성이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 위대한 아버지이자 신권 소유자에게 그런 신뢰를 받았다는 사실에서 힘을 얻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신뢰한 것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시리라 하는 점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험이 많은 동반자 여러분이 어린 신권 소유자들에게 그런 신뢰를 보일 때마다 여러분은 그들이 준비되도록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년은 훗날 의사들에게 사망 선고를 받은 자녀에게 병자 축복을 주려 손을 얹을 때 오는 부드러운 영감의 느낌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신뢰는 여러 번 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권 준비를 시키는 일에서 거두는 성공은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느냐에 비례할 것입니다. 특히 그들의 잘못을 교정해야 할 때 그렇습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가 의식을 집행하면서 실수하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때로 그런 잘못을 공개적으로 교정해야 할 때는 그들이 분개할 수도 있고 굴욕감과 거부당한다는 느낌마저 들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다음 권고를 기억하십시오. 성신에 감동되었을 때에는 제때에 날카롭게 꾸짖을 것이나 그 후에는 내가 꾸짖은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 그가 너를 자기 원수로 여기지 않게 하라. 신권 소유자를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교정이 필요할 때 더 큰이란 말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 말은 이미 있는 사랑에 더하여 더 큰 사랑을 보이란 뜻입니다. 나타내 보이라는 말은 더 큰 것을 주라는 의미입니다. 신권 소유자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분명 그들의 실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실수를 바로잡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사랑을 일찌감치 그리고 꾸준히 느끼게 해주십시오. 실수를 바로잡기 전에 먼저 진정한 칭찬을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잠재력과 주님 앞에서의 가치면에서 소신권 소유자들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동역자 된 종들인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나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그리고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의 열쇠들을 지니고 있나니 이것은 레위의 아들들이 또다시 의롭게 주께 제물을 바칠 때까지 결코 다시는 땅에서 거두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론 신권은 더 큰 신권인 멜기세덱 신권에 부속됩니다. 모든 신권 소유자의 회장인 교회 회장님은 예비 신권 소유자를 또한 감리하십니다. 그분이 여러 해에 걸쳐 전하신 구조하라는 메시지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회개의 복음과 침례를 가져다 주라는 계명에 완전히 들어맞습니다. 집사, 교사, 제사 정원에는 모든 정원의 회원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 정기적으로 협의합니다. 회장단은 정원의 회원들에게 신앙과 사랑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합니다. 집사들은 경건함과 신앙으로 성찬을 전달하며 회원들은 그 성스러운 상징물을 취할 때 속죄의 효력을 느끼며 계명을 지키겠다고 결심하게 될 것입니다. 교사와 제사들은 교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동반자와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동반자와 함께 기도하면서 각 가정의 가장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그들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미래의 가정을 아버지의 신앙으로 감리할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신권으로 함께 봉사하는 모든 사람은 주님이 그분의 교회로 오실 날을 위해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토마세스 몬슨 회장님은 주님의 살아있는 선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 모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영감에 찬 음악을 들려준 선교사 합창단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모임 진행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서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몬슨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폐의 찬송으로 너 이스라엘 장로는을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70인 정원회의 제임스 B. 마르티노 장로가 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신권 형제로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컨퍼런스 센터와 세계 여러 지역에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존중하고 또한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영이 저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75년 전인 1939년 2월 14일 독일 함부르크에서는 국경일 축하 행사가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열병과 환호하는 인파 속에 애국가가 연주되고 새 전함 비스마르크호는 엘베강으로 진수되었습니다. 열병과 환호하는 인파 속에 애국가가 연주되고 새 전함 비스마르크호는 엘베강으로 진수되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군함이었던 그 배는 장착된 장비와 장갑과 덤불어 숨막히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레이더로 조종되는 3층 포탑 안에 장착된 구경이 380mm인 함포는 제작에 57,000장이 넘는 청사진이 소요되었고 배 안에는 45,000km에 이르는 정규 회로가 깔렸으며 최대한의 안전을 위해 무게가 35,000톤에 달하는 방탄용 장갑판이 덮여 있었습니다. 외관이 장엄하고 규모가 어마어마하며 엄청난 화력을 갖춘 이 거함은 도무지 침몰할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비스마르크호의 운명은 그로부터 2년이 넘은 시점에 찾아왔습니다. 1941년 5월 24일 영국 해군의 가장 강력한 군함인 프린스 오브 웨일즈호와 후드호는 비스마르크호와 독일 순양한 프린츠 오이호에게 전투를 벌였습니다.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비스마르크호는 후드호와 승무원 중 3명을 제외한 1,400명을 대서양의 깊은 바닷속으로 보냈습니다. 다른 영국 군함인 프린스 오브 웨일즈호는 심하게 파손된 채 돌아서 달아났습니다. 다음 사흘에 걸쳐 비스마르크호는 다시 점투에 참가했는데 계속해서 영국 군함과 격전을 벌였습니다. 영국 해군은 거대한 비스마르크호를 찾아 침몰시키려고 전투함 5척, 항공모함 2척, 순양함 11척, 그리고 구축함 21척을 집결시켰습니다. 이 전투에서 포탄이 연이어 발사되었지만 비스마르크호의 표면에만 손상을 줄 뿐이었습니다. 그 배는 전혀 침몰시킬 수 없는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올해 한 발이 운 좋게 명중하여 비스마르크호의 키를 고장냈습니다. 온갖 수리를 해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함포 발사 준비와 아울러 승무원들이 제 위치에 있었지만 비스마르크호는 천천히 원형으로 맴돌 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강력한 독일 공군이 있었지만 비스마르크호는 안전한 모항에도 도착할 수 없었습니다. 비스마르크호는 계획된 항로로 나아갈 능력을 상실했기에 그 어느 것도 필요한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키도 도움도 항구도 없는 신세가 되었으며 종말이 다가왔습니다. 독일 선원들이 허둥지둥 달아나자 영국 함포들이 불을 뿜었고 한때는 파괴할 수 없을 듯이 보였던 배를 침몰시켰습니다. 굶주린 대서양의 파도가 먼저 배 주위로 몰아치더니 독일 해군의 자존심을 삼켜버렸습니다. 비스마르크호는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비스마르크호처럼 공학의 경이로운 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는 인간의 재능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가장 복잡한 기계를 만들 수 있을지언정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거나 사고와 판단 능력을 부여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신성한 은사이며 오로지 하나님만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배의 필수적인 키처럼 우리 여행의 방향을 결정하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 주님의 등대는 우리 모두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바라는 목표, 곧 하나님의 해의 왕국을 향해 항로를 벗어나지 않고 항해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마치 키가 없는 배와 같아서 결코 모항에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로를 계획하고 돛을 펴며 키를 제 위치에 놓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강력한 비스마르크호가 그랬듯이 인간도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 감각이 없다면 시야에서 가려져 있고 크기가 비교적 작더라도 기능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에너지를 동력화하고 키가 전달하는 힘의 방향을 지시하는 터빈의 추진력과 프로펠러의 동력은 쓸모없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다의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뱃사람을 인도하려고 해와 달, 그리고 하늘의 은하계에 있는 별들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는 동안 분명하게 표시된 지도를 제공하시며 바람직한 목적지로 향하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우회로와 함정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길을 벗어나도록 꿰는 사람이나 여기저기서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사람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잠시 멈추어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와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다정한 권유를 전하는 고요하고 작은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그렇지만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으며 자기가 만든 길을 걸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를 둘러싼 무척 매혹적으로 보이는 유혹에 너무나 자주 굴복합니다.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는 험난한 시대에 이 지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처에서 분쟁의 기류를 감지할 수 있는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 음모가 국가의 안정을 파괴하고 독재자들은 권력을 움켜쥐고 있으며 사회의 각 계층은 끊임없이 억압당하고 기회를 빼앗겨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궤변이 우리 귀전에 메아리치고 제약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책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예비해 두신 모든 영화로운 축복들을 받기에 적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우리의 신권도 함께 갑니다. 우리는 거룩한 곳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권에 합당하지 않은 장소에 가거나 그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 자신과 신권이 위태로워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디 그 전에 멈추어 서서 그 결과를 신중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권에 성임된 우리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순결을 유지하고 신권을 존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야 할 의로운 본보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라고 권고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고 썼습니다. 의로운 모범을 보이면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네 분의 교회 회장님의 보좌로 봉사하신 앤 엘돈 테너 회장님을 기억하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분은 산업 분야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내내 그리고 캐나다 정부에서 일하실 때에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언제나 변함없는 의로움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런 영감에 찬 권고를 하셨습니다.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성공을 가져오는 것은 없습니다. 모범이 되십시오. 선한 영향력이 되십시오. 테너 회장님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일을 하도록 예임된 하나님의 선택된 종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신권과 권능을 부여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지도력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들의 삶에 좋게도 나쁘게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올 세대들도 그 영향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인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진리를 통해 강화됩니다. 필멸의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하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선장, 곧 위대하신 여호와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위로 손을 뻗어 하늘의 도움을 구합니다. 위로 손을 뻗지 않은 채 알려진 예로서 위로 손을 뻗지 않은 잘 알려진 예로서 아담과 이브의 아들인 가인이 그런 경우입니다. 크나큰 잠재력이 있었으나 의지가 약했던 가인은 탐욕과 질투, 불순종을 주체하지 못했으며 자신을 안정과 승형으로 인도했을 개인적인 키를 망가뜨리는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대신 아래를 내려다본 가인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다른 시기에 하나님의 한 종이 간악한 왕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영감을 받아 왕을 위해 벽에 쓰인 글을 해석했습니다. 왕이 제시한 보상, 곧 왕의 옷과 금사슬, 그리고 정치 권력에 대해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다니엘에게 제시된 엄청난 부와 권력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나타낼 뿐 하나님께 속한 보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충실함을 유지했습니다. 후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예배를 금지하는 금령이 선포되었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성경에는 그 다음 날에 일어난 일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다니엘은 한결같은 길을 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긴급한 때에 하늘의 보호와 안전한 피난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향한 그 한결같은 길을 간다면 그러한 보호와 안전은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모래시계 속의 모래처럼 역사의 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표시합니다. 새로운 배역이 인생의 무대를 차지하고 우리 시대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불길하게 다가옵니다. 세상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사탄은 구주를 따르는 자들을 파멸시키고자 지치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굴복한다면 강력했던 비스마르크호처럼 안전으로 이끄는 키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보다 우리는 복잡한 현대생활 속에서도 한결같은 방향감각을 유지하며 지혜롭고 올바른 행로를 계획하고 그 행로를 따라가기 위해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심 어린 우리의 간청에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늘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의 키는 비스마르크호와는 달리 절대로 고장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각기 항해를 떠나는 동안 인생의 바다를 무사히 항해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제약과 유혹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다니엘과 같은 용기를 지니며 참되고 충실함을 잃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온갖 가능한 방법을 동원한 사람과 대면했을 때 내가 흔들릴 수 없었느니라 라고 말한 니파이의 동생 야곱의 간증처럼 우리의 간증이 깊고 강하기를 기원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면 우리도 우리의 항로를 인도하는 신앙의 키와 더불어 본향, 곧 하나님이 계시는 본향으로 안전하게 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그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겸손하게 당신 앞에 나와서 이 기회에 대해서 신권 형제로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선지자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드리옵고 또한 우리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를 지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고 또한 우리가 이 모임을 떠나면서 우리가 단합되고 아론 신권 그리고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로서 단합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앞으로 전진하여서 봉사를 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강화하고 들어올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단합되어서 특히 신권 소유자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신권에 합류되어 있는 그런 권능을 행사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당신께를 구할 때 우리가 거룩한 장소에 설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간구드렸고 또 우리의 간증이 강화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당신의 왕국을 세울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훌륭한 선교사들,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에 대해서 감사드렸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신의 사업을 서두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아들의 모범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봉사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강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모임을 떠날 때, 오늘 저녁 이 대회를 떠날 때 우리가 결심을 하고 더 강해질 수 있는 결심을 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